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1년째를 맞아 당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년 전 이날 당시 음악축제 현장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36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인질로 끌려갔던 레임 키부츠에서는 기습이 이루어졌던 오전 6시 29분에 맞춰 추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추모 집회에서 우리는 누가 납치했고 살해를 자행했으며 강간을 범하고 살육을 저질렀는지 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등 민간인 약 1,200명이 살해되고 250여 명이 인질로 납치됐었으며 인질 수감자 맞교환 등을 통해 풀려난 인질 외에 약 101명이 아직 억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기습 당일에 380명 이후 10월 27일부터 진행된 지상작전 과정에서 346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하고 4,576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년간 가자내 4만 개 넘는 목표물을 폭격하고 4,700곳의 지하갱도를 발견 해체했으며 1,000개의 로켓 발사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폭격 등으로 어제까지 팔레스타인인 약 4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이 중재하고 있는 양측 간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 중입니다.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오늘 이른 시각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 북부 해안 도시인 하이파시 남쪽에 이스라엘군 기지를 겨냥해 파디 1 로켓 탄막 공격을 가했으며 65km 떨어진 내륙 티베리아스에도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공체계를 이용해 이들 로켓 중 일부에 대한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요격되지 못한 로켓 최소 5발이 티베리아스 지역을 타격했으며 이스라엘 경찰은 하이파에도 여러 발의 로켓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이파에서는 이로 인해 최소 10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군은 하이파 지역에서 로켓 잔해 낙하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헤즈볼라 본부가 위치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 내 헤즈볼라 무기고를 겨냥한 공격을 가했으며 공습에 이은 추가 폭발 확인을 통해 무기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레바논 남부와 동부 백화계곡 지역의 무기고와 테러 기반 시설, 지휘소 등도 공습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이날로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 중단과 가자지구 휴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연설에서 오늘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라며 이는 전쟁의 중요 단계로 우리의 전반적인 노력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쿠르스크 내 군사 활동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 진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쿠르스크 지역 일대 보병과 기갑전력을 동원한 기습 침공을 감행한 뒤 현지에서 러시아군과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밤사이 크름반도 페도시아 지역 내 석유 저장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도시아 터미널은 크름반도 내 최대 규모의 석유 제품 환적 시설로 무엇보다 러시아 점령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된 것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현지 관리는 밤사이 이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크름반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12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름반도를 강제 합병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정상이 오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수도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격상으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무모한 도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과 이란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적용되는 첫 해인 2026년은 한국의 분담금이 2025년에 비해 8.3% 인상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병학교를 찾아 사격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영토 조항을 새로 넣는 개헌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에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 최고기온은 영상 13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격적인 핵 위협 발언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4일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한 군사동맹이 핵 수준으로 성장해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의무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기존 확장 억제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더욱 공격적인 수사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으며 미국은 전략 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탁상 훈련을 확대해 확장 억제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일 성명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부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는 발언을 강력히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한 미한일의 핵게임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 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는 도발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과 이란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를 제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런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는 3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조장하고 이를 연장하는 모든 이들을 규탄한다며 북한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과 이란이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이른바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통해 러시아의 국방 부문에 무기 부품과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략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돕는 어떤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또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러시아에 전례 없는 비용을 부과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전쟁 기기에 대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은 러시아가 전차 부대를 재건하고 미사일을 제조하며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신임 나토 사무총장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이번 성명은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루이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국제법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있다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First of all, Ukraine obviously has the right to defend itself. And international law here is on the side of Ukraine.
또한 리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양자 안보 협정 그리고 교육 훈련을 위한 새 나토 사령부 구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제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격추 작전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방국들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데 대해 수사의 수위를 낮추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교적 관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시찰하며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며 핵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포기 불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또한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며 행운을 비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가 양국 모두의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4일 2026년 이후 5년 동안 적용될 제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8차례의 협의 끝에 새로운 5개년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며 미한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53년부터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핵심 축이 되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6년 분담금이 2025년에 비해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의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며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유, 군사 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 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함에 따라 이번 협정은 이를 이어받아 적용됩니다. 제11차 SMA에 따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이후 2025년까지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키로 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부터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과 이태우 한국외교부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진행한 협상 끝에 약 5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새 협정문은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군 주둔에 필요한 기지 건설, 현지 노동자 급여, 물류 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타결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양측 모두의 합리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번 합의가 무효화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가들이 합리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원했으며 이번 합의가 그 기대에 부응했다는 설명입니다.
The U.S. negotiators wanted a reasonable and mutually agreeable arrangement.
베넷 선임연구원은 얼마나 적절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점진적인 조정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이 약 8% 인상된 것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양국 간 분담 비율이 보다 균형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이번 합의를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I do think that since they reached an agreement that both sides have to believe it's a win-win and that it's mutually beneficial.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 측에서는 상당한 인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미국 정치 지도자들과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쪽에 유리하기보다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합의된 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인상해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주둔과 미한 연합방위 태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런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부담할 재정적 몫은 이미 정해졌다는 설명입니다.
Totally agree with that. That's a very good analysis. That what we're doing now regardless of who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나 한국에선 SMA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미국에선 행정부 차원의 협정인 만큼 이론적으로는 미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합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무부 출신인 토마스 싱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가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은 아닌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고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까지 도입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싱킨 국장은 매년 조정되는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던 이전 방식이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could say, well, you know, the previous method which tied increases to
싱킨 국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과 관계없이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미국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이번 협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한 협정이 아닌 이상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상징성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에 쉽게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we would postulate a Trump administration, then I think it will be revisited. In fact,
싱킨 국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 대신 한국의 국방 예산에 연동하는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이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협정 서명을 비롯해 두 차례 SMA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로버트 레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번 합의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정하고 내구성 있는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번 SMA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를 우회하기 위해 1년 일찍 체결한 합의로 인식한다면 이 합의를 무효화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하려는 추가 동기가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병학교를 찾아 사격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영토 조항을 새로 넣는 개헌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격훈련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요?
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 사격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포병학교 현지 지도는 지난달 초 김 위원장이 이 학교를 현지 시찰했을 때 졸업생 실탄 사격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의 소재지와 김 위원장의 방문 일자는 보도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포실탄 사격은 가상 전투 상황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탄 사격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학교에선 작전 전투지대의 실정에 맞게 빨치산 전법을 부단히 연마해 신속한 기동전, 기습전으로 적들을 경멸, 소탕하는 데 중심을 두고 포병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무자비하고 처절한 포화로서 조국의 영토를 보위할 포병 군관학교 학생들의 멸적의 기상이 만장약된 포탄들이 연이어 목표를 타격했다고 훈련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사격 훈련에 쓰인 무기체계는 어떤 건가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육지에서 해상을 향해 포를 쏘는 훈련 장면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에 보이는 무기를 지상 견인형 곡사포인 152mm 곡사포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D-20 152mm, 중국의 666 곡사포와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무기체계로 한국의 서해 북방한계선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일종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 제4군단 관할 지역인 황해남도 장현군 제27포연대 견인 곡사포 포병대대 152mm가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현군 쪽에 한 27포연대가 이제 요 152mm로 주력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요게 사거리상으로 본다면은 24km면은 수도권도 이제 타격 대상이 되고, 또 해역으로 본다면은 뭐 서해 5도는 다 타격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어떤 의도에서 이뤄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포병학교 실탄 사격 현지 지도가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예고한 가운데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새 영토 조항을 넣는다면 한국의 NLL을 부정하고 이를 넘어선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NLL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면서도 사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다소 완화된 조치를 하다가도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면은 또 이렇게 도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해상 도발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런 해상 도발을 할때 그런 포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감을 주는 측면이 좀 크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예고하면서 불법, 무법의 북방한 개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의 압도적 해군력 때문에 북한은 포병에 의존해 서해 남북한 접경 수역을 분쟁 수역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이제 규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해상 국경선을 그을 거거든요. NLL을 부정하고 NLL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근데 본인이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을 간주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말의 구속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모종의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김 기자, 한국 정부와 군 당국도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7일 개최가 예고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이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된다며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공개될 시점과 관련해선 7일 하루에 끝낼지 8일까지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모두 19차례 열렸는데 대부분 하루 만에 끝났고 이틀에 걸쳐 열린 건 5차례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이 예고한 헌법 개정 사항인 한국 주정 명기, 통일 관련 표현 삭제, 영토, 영해, 영공 조항 신설 등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앞서 6일 북한 개헌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북한의 헌법 개정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NSC 회의를 했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남 쓰레기 풍선 120여 개를 부양했고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8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한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풍선 살포는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5월 말을 시작으로 25번째입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이 이처럼 일상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동안 뜸했던 한국 민간단체들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와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각각 이달 중순과 다음 달 중에 납북자 생사와 소재 확인, 그리고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전단 총 10만 장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전단엔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납치된 우리 가족들을 아시는지요라는 제목 아래 납북자 가족의 고통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최 대표의 부친 최원모 씨,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으로 김영남과 결혼한 요코타 메쿠미 등 납북자 7명의 이름과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이달 중순 통일대교에서 개최할 전단 살포 행사를 앞두고 집회 신고서를 파주 경찰서에 8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 대표는 풍향 예보에 따라 살포 일자를 결정해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풍선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공개적인 전단 살포 행동이 한국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선 지난해 대북전단처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민간단체의 대북살포가 재개됐지만 북한의 원점 타격 위협, 반대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 살포하거나 살포 후 공개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성룡 대표는 납북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김정은 정권과 해결 노력이 미흡한 한국 정부 모두의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공개적인 전달 살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는 납북 당시 고교생이었던 아들들의 어머니들 가운데 일부는 나이 아흔이 넘었다며 수십 년을 인내한 가족들이 마지막이라는 심경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몸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마지막 남은 호소예요. 국민들도 좀 동참해달라. 이 할머니들이 소원을 풀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반절은 국민한테 호소하는 거고 반절은 김정은이한테 빨리 해결하라는 충고하는 거예요.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남북한 심리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개 전단 살포는 자칫 접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공개 살포를 하게 되면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비상 경계령이 떨어지면서 해당 전단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하마스의 무기 시스템에선 북한의 영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북한제 무기에서부터 미사일 기술 그리고 복잡한 땅굴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중동 분쟁의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정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중동 전선에서 드러나는 북한의 흔적을 조명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약 8,000km에 달합니다. 양국 간 직항로가 있다면 12시간이 넘게 비행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북한에서 제조된 대인 살상 무기인 F7을 사용했습니다. BOE는 지난해 12월 현지 취재를 통해 하마스 은신처에서 수거된 다량의 F7을 확인했으며 하마스가 이를 대전차 로켓으로 개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 당국자는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은신처를 급습할 때마다 이런 무기가 계속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북한의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북한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북한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지문이 여기저기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탄도미사일과 땅굴입니다. 올해 초 BOA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예멘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후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서 한글이 발견된 사진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통치하던 가자지구에는 약 500km에 달하는 복잡한 땅굴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면 아래에서 여러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차량도 이동할 수 있도록 폭 3m로 설계돼 있습니다. 전쟁 발발 약 2개월 후 이스라엘군 데이비드 바로치 대변인은 BOA와 만나 가자지구 내 땅굴에 대해 수준이 높고 차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며 이 땅굴들이 도시간 운송을 돕는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길 바랐으나 현재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The tunnels themselves though are quite impressive. We joke in Israel that we could have used some of the people.
이처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최초 공격할 당시 북한의 관여는 주로 소형 재래식 무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격화시키고 주변의 다른 무장단체들이 개입함에 따라 북한의 흔적은 탄도미사일과 땅굴 같은 더 복잡한 군사장비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번 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 수준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동 분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벌어졌지만 이후 예멘 후티반군과 이스라엘,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 약 110발의 탄도미사일과 30발의 순항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으며 지난 1일에는 그보다 더 많은 180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북한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전문가인 탈 인바르 전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전략연구소 소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 상당수가 북한의 화성 7형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샤하브 3이라며 이 미사일의 액체 추진 기술이 북한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remember that the basic Shahab 3 is actually Hwasong 7. So
또한 에마드와 가드르 미사일 역시 이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기원은 북한이라며 북한과의 기술적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마드와 가드르는 샤하브 3의 개량형으로 이란은 최근 이들 미사일을 사용해 두 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사거리가 1700에서 195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인바르 전 소장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7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 끝에 퇴역한 화성 10형의 변형인 호람샤르가 이란에서 매우 성공적인 미사일로 발전했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기체계에 여전히 북한의 기술적 영향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바르 전 소장은 미사일의 수량 측면에서 현재로선 이란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러시아의 사례를 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Russia is sophisticated and advanced in technology, and this is of course true. But we can see this.
정교하고 진보된 군사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은 포탄과 달리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소모전이 벌어진다면 이란도 북한과 비슷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 거래를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BOE에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게 된 배경은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북한으로부터 노동미사일 약 200기를 구매한 것에 있다며 이후 이란이 북한에 요청해 자국 내 미사일 생산시설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그렇게 만든 미사일은 샤하브 3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상 노동미사일에 페르시아어 문자를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ooking back to history, the way the Iranians got this missile was The North Koreans sold them a bunch of Nodongs.
백돌 교수는 또한 이란이 가장 최근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했던 미사일에서 실제로 극초음속이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란이 그런 미사일을 구매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기술력이 부족한 이란이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조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이란은 아마도 러시아나 중국, 북한 중 하나로부터 기술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이 중 북한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며 북한 미사일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땅굴 기술이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에서 북한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의 지상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이 지하 터널, 즉 땅굴을 급습해 헤즈볼라 조직원을 사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땅굴이 북한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헤즈볼라는 이 땅굴을 통해 이란산 무기를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교수는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헤즈볼라가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이란의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땅굴을 건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2006년 헤즈볼라와 전쟁 중 처음으로 이 땅굴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더 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두 번째 땅굴에 대비해 준비해왔다고 백돌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But the bottom line is they paid North Korea to build that tunnel system. North Korea has built the first tunnel system for them back.
백돌 교수는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언덕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최근 뉴스 보도에 대해 이는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땅굴을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무기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 수위 또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일 BOE에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며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초기에 몇 차례 있었을 뿐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cognize that Israel has not chosen to highlight North Korea very much.
이어 미국도 북한과의 연관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이 이스라엘 국민에게 미친 영향과 이번 전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상자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미국이 명확히 밝혀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베넷 선임 연구원은 전쟁이 확전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공격으로 진행될 경우 사람들은 하마스,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란에 북한이 제공한 것들에 대해 더 크게 우려할 것이고 이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북한이 이번 중동 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도 서방 국가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바르전 소장은 북한이 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기술을 확산시킨 주범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pose some threats to Israel. And don't forget that North Korea was
그러면서 비록 북한이 이스라엘의 적국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에서 북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동에서 북한제 무기나 기술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VOA 보도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복원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기존 초소를 복원하고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초소가 신축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강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비무장지대 DMZ 북측 지역에 50에서 60m 간격으로 건물이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말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사진으로 임진강변에 바로 접한 위치에 있는 경계초소에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이 초소는 불과 3년 전까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BOA가 2017년부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1년의 위성사진에서는 해당 부지에 건물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위성사진에서는 부지가 확장되고 건물이 재건되는 등 초소가 복원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들을 철거했습니다. 당시 11개 시범 철수 대상 GP 중 1개를 제외한 10개 GP가 폭파 방식으로 파괴됐고 이후 한국 측 검증반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GP 철거를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복원에 나섰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폭파된 감시초소에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병력을 투입했으며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복원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복원 움직임이 포착된 초소가 2018년에 폭파된 10개 감시초소 중 일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기존 초소의 복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초소를 신축하는 등 DMZ 내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임진강변을 따라 이어진 도로에 초소 부지나 건물의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5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듯 집안이 파인 흔적과 함께 50m 간격으로 경계초소 3개가 잇따라 들어선 모습이 선명하게 확인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초소와 연결된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임진강변을 따라 연결된 주도로에 경계초소가 조성돼 있었으나 올해 5월에 촬영된 사진에서는 초소 뒤편에 주도로와 폭이 비슷한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 것이 식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한 국방성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일치하는 움직임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4일 BOA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으며 GP복원과 중화기 재배치는 한국을 위협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요코다 메구미를 포함한 일본 납북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락사무소가 오히려 납북자 귀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4일 도쿄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일명 구출회가 주최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구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납북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또 가족회 대표인 요코다 타쿠야 씨가 반대 목소리를 주도를 했습니다. 이 타쿠야 씨는 이시바 총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서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타쿠야 씨는 이 연락사무소 설치 계획이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했을 때 무의미하고 오히려 북한이 시간을 끌고 방해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일본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납치 피해자 전원의 즉각적인 귀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구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과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협상의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총리로 선출되기 전부터 이 같은 정책을 강조해 왔고요. 또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이 사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납북자 가족들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회와 구출회는 북한 정권이 연락사무소 운영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를 통해 시간을 끌거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와 구출회는 일본과 북한 간 정상회담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이시바 총리가 과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32년 전에 북한 김일성 주석의 80세 생일을 맞아서 축하 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시바 총리는 북한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을 알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이런 방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메구미 씨가 최근 60세 생일을 맞았다고요?
네, 메구미 씨는 1964년생인데요. 10월 5일 6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는 딸과 반드시 재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타쿠야 씨는 지난 4월 BOA 인터뷰에서도 메구미 씨가 돌아온다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포옹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구상안에 대한 일본 납북자 가족들의 반응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국의 여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정보 유입, 탈북민 지원, 문화 행사를 통한 북한 인권 문제 제기 활동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은 3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 관련 교육, 탈북민 재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내 단체 5곳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인권증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북한인권법 강화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은 차세대 인권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회의와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 행사를 통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도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제민주주의 허브는 탈북민과 한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를 열어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북한 야구협회는 탈북 청소년들의 미국 경험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의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챌린저스 야구단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 UN 본부를 견학하고 워싱턴에서 한국계 하원의원들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고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인권재단은 이 밖에 5개의 단체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재단의 이성민 한반도 담당 국장은 이번 지원금은 한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지원이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모든 북한 주민이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과 존중을 누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재단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 기술, 인맥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지난 1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몰수된 차량이 100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온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자동차를 빼앗기게 되나요?
아,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가 압수, 몰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또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의 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네 번째 적발됐을 때 차량 압수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네, 차량을 압수당하거나 몰수당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압수나 몰수를 면하는 사례가 약 30% 정도에 달합니다.
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차량은 총 444대인데요. 1심 재판이 끝난 142건 중 무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로 몰수율이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차량 압수나 몰수는 일종의 재산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어떻게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이후에 사망이나 상해 피해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도 많이 줄어서요.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335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285명이 됐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한 해 얼마나 발생을 하죠?
지난해의 경우 13,000여 건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여 명이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인 건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20만 건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2,500여 명이 숨지고 2만 8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와 관련 입양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국가와 입양기관이 딸의 실종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해외에 입양시킬 목적으로 집을 잃은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모는 지난 1975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렸는데요. 이후 수십 년간 실종된 딸을 찾던 중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알게 됐고 5년 전에 딸을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아이가 실종된 지 44년 만이었습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아이가 어떻게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죠?
예, 아이의 부모는 당시 입양 기록을 통해서 딸이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서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소송 대리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네. 해외 입양 수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 1990년대까지 한국은 세계 최대 아이 수출국이었습니다. 전쟁 등 여러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볼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킨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 해외로 보낸 아이가 무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미국에 보내졌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해 해외 입양 한인들의 실태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에서 부패한 입양기관들의 관행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입양기관의 부패라는 건 또 무슨 얘기죠?
예,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아이 한 명을 해외로 입양하면 당시 연봉을 훌쩍 넘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의 경우에 입양아 한 명당 입양 수수료는 4,500달러에서 5,500달러 선이었습니다. 네. 당시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을 웃도는 돈인데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입양기관들은 해외로 입양할 아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아원과 병원 등에 현금과 선물을 제공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부모가 소송에 정부 외에 입양기관을 포함시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모는 입양기관의 행태를 천인 공노할 비즈니스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네.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일 뿐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해외 입양과 관련한 어두운 단면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VOA 방송과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비오의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